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교조통신,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아베 총리가 도쿄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서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오는 25일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납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바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3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난다고 한국 정부가 19일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부시 대통령이 23일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같은 시기에 각각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낭독하고 또 자신이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선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아델 알 주바이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이 19일 말했습니다. 아델 알 주바이르 장관은 이날 리야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우디는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원하지도 않고 버리려고도 하지 않으며 전쟁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 주바이르 장관은 그러나 이란이 전쟁과 적대를 선택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굳건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 주바이르 장관은 또 국제사회에 이란이 전쟁을 일으키고 파괴와 혼돈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함께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알 주바이르 장관은 지난 12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유조선 공격 사건과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와 제3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조선 공격에 이어서 14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 회사인 아람코의 송유시설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조선과 송유시설 공격 모두 이란이 배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이 곧 도입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8일 저녁 이스탄불에서 TV로 생중계된 대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S-400 거래가 계약에 따라 마무리됐다면서 7월에 인수가 시작될 것이며 어쩌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S-400에 이어서 러시아가 개발 중인 S-500의 공동 생산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터키가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을 도입하면 미국의 첨단 F-35 전투기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터키의 S-400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F-35 전투기도 인도받을 것이라면서 S-400과 F-35 동시 운용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는 F-35 국제 공동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부품의 일부를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F-35 100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터키에 대한 F-35 전투기 인도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인도 총선이 19일 7차 투표를 끝으로 6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7차 투표는 8개 주에서 59석을 놓고 경합을 벌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라나라시에서도 진행됐습니다. 5년 임기의 재선을 노리고 있는 모디 총리는 전날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힌두교 사원에서 보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관련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하순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을 압류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김영권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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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한국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셨는데요. 자, 이 최 기자가 좀 대답을 해 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 방문과 관련해서 최대 관심사는 역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지 여부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그 교착 상황이 이제 석 달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미북 관계가 그냥 교착된 것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그 북한이 그 5월에 그 두 차례나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상당히 그 악화되는 그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북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남북 관계도 지금 그 중단된 이런 상황인데요.
예.
지난달 15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이 지금 한 달 이상 아무런 보이는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도 다 올 수도 없던 상태인데요. 지금 들으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그러니까 다음 달 28일 그 일본 오사카에서 그 주요 20개국 영어로 G2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요 20개국 회의를 전후에 그러니까 앞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후에 그 서울을 가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가 나온 상황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가면 당연히 이제 북한 문제가 논의되고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입장 표명이 나올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이제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지금 교착 상황에 있는 미국 북한 관계가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서울을 간다고 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것은 그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보다는 좀 더 좀 변화된 유연화된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놔야 이제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있었던 그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그 생각도 납니다. 왜 그러냐면 네. 당시 이것이 그냥 국제적인 그 올림픽 그 행사였는데요. 당시에 북한도 그 김여정 그 특사를 보내고 또 미국에서도 펜스 부통령도 갔고 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기가 마련돼서 그 뒤로 이제 정상회담 이런 것이 열렸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번에는 미북 간의 교착 관계를 그 돌파할 수 있는 대화의 물꼬가 트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미국과 북한 또 남북한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열리고 그 외에도 많은 그 접촉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정체된 상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서 어떤 상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김영권 기자 좀 예.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좀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예.
아무래도 북한 정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방한 소식을 전했지만 북한은 아직 뭐 구체적인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과 한국의 실무 회담 요구를 이제 계속 거부하고 있고요. 또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발사했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런 비판 등 나라 안팎의 가진 수모를 다 감내하면서도 이 협상 중재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또 뭐 오지랖이 넓다 이런 막말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북한 정부가 다시 미사일을 쏘거나 뭐 도발을 강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가서 보다 강경한 발언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과거처럼 다시 또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과 한국의 그 미묘한 입장차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더욱 탄탄히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은 그럼에도 그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뭔가 좀 물꼬를 트려는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대한 백악관과 청와대의 그 보도 자료를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엿볼 수 있거든요.
예.
백악관에서는 양국 정상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 이렇게만 강조를 했는데 청와대는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면 또 공조의 균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얼마나 입장을 좀 정리해서 한 페이지에 있는가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관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서 혹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까 이것도 지금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그 4월 15일 그 청와대 회의에서 장소, 시기, 형식 이런 거에 그 구애받지 않고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공개적인 제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북한 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아무런 반응을 지금 한 달 동안 가타부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 지금부터 약 한 달 뒤에 이제 오게 되는 거니까요. 한 달간에 이제 여유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안에 과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의한 정상회담 만일 열리면 이제 이게 4차 정상회담이 되는데요. 정상회담이 열릴지가 이제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 작년에 이곳과 그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작년 그 5월이죠. 미국과 당시 북한이 그 제1차 그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북한이 그때 그 굉장히 그 미국에 대해서 거의 막말을 막 퍼부은 이런 적이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표시하는 상황에서는 정상회담 안 하겠다 이제 그러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 보고 급히 좀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판문점에서 하루 만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 연락을 하기로 해서 이제 결국 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지금도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만일 그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앞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28일 온다고 치면은 뭐 한 5월 10일 정도에 판문점에서 잠깐 만나서 자신의 어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일종의 그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라고 이제 언론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좀 이것이 내 입장이다 이런 걸 좀 전해달라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예.
과연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결단을 할지 아니면 이번에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할지는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자,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 상반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김 기자 보시기 어떻습니까?
뭐 그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런 관측이 대부분 서울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 워싱턴에서는 그런 전망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사실상 무역전쟁을 하는 시진핑 입장에서 평양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심기를 더 불편하게 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베이징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재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텐데 반면 한국에서는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 아닙니까?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4차례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번엔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찾을 순서다. 서로 약속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방문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또 이번에 이제 앞서 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을 활용한 또 대안론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전망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일단 정리가 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은 높다는 겁니다. 네. 중국은 미북 정상회담 등으로 북한 문제 중국의 영향력도 관심이 적어지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한 시기가 되면 방북 가능성은 훨씬 높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어떤 대북 메시지를 가지고 갈지 뭐 또 그런 것을 그런 것이 정말 있기나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어떨까요?
네, 이것이 이제 상당히 그 주목되는 대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오사카에서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현장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이제 여러 문제를 얘기를 할 텐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다시 서울에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와서는 틀림없이 이제 북한 문제를 얘기할 테니까 예. 여기 대해서 이제 그 기존의 입장, 일괄 타결, 빅딜, 완전한 비핵화 이거보다는 좀 진전된 그 메시지를 가져오지 않겠나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인데 예. 하나 이제 그 관심 가는 대목은 요즘 그 미국의 그 외교사령탑이죠.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 문제 관련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요즘 우리가 한번 북한하고 이제 뭘 합의를 하게 되면은 다시는 그 핵 파일을 핵 관련 자료를 북한 핵 관련 자료를 열어볼 수 없을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계획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그 지난번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뭔가 좀 새로운 방안, 비핵화 방안 이런 것을 좀 만들지 않았겠나 이런 이제 추측이 가능하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그 워싱턴의 그 원로그 한반도 전문가죠. 그 레니 닉시 박사를 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네.
레니 닉시 박사 얘기가 이제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전부 다 이제 그 지난번에 얘기한 완전한 비핵화, 일괄 타결, 빅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한국 정부하고 좀 가까운 어떤 그 단계적 접근 이것도 좀 수용할 그런 그 태도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하노이 정상회담 때 북한이 얘기했던 거는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테니 모든 제재를 해제해라 이런 건데요. 이것보다는 좀 못 미치긴 하지만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게 되면은 몇 가지 그거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제재를 해제할 이런 용의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레리 닉시 박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또 한 가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이제 서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예.
2017년에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상당 부분을 김정은 정권의 인권 문제 또
예.
김정은 정권의 여러 가지 그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서 큰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후에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공개적으로는 인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물론 뭐 국회 연설보다 이번에 실무적인 차원이고 하루를 있을지 몇 시간 있을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만은
네.
과연 어떤 상징적인 발언을 할지도 좀 저희가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김 기자가 계속해서 이 아까도 북한 그 태도를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정세를 풀려면 북한도 지금보다 좀 어떤 달라진 입장, 진전된 입장을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 양측이 다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좀 양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시간이 촉박한 쪽은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란 지적이 이제 많습니다.
예.
쌓아둔 핵무기나 미사일이 밥이나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 정권의 돈줄을 지금 계속 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식량난 등 경제가 힘들다. 그러니까 북한 정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우리는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식량난 등 경제가 힘들다 하는 그런 선전선도 활동을 이제 나라 안팎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에게 먹히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장마당이 뭐 장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정보가 가장 활발히 오가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북한 주민들도 그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따라서 물과 공기로 버틸 수 있는 주민이 이제는 이제 북한에 별로 없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모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김정은 위원장이 잘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북한 정부에 더 독이 되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한 두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그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방안에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자신의 그 메시지를 이제 진전하는 방안이 있고요.
예.
정상회담이 좀 부담스럽다면 그 남한과 북한이 특사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교착 상황에서 정의용 그 외교안보 실장이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제 남북 간에 이제 특사 교환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선택 중에 하나는 이제 한미 미한 정상회담을 그냥 지켜보고 그 다음에 입장을 전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모종의 입장이 이제 내놓을 수 있으니까요. 미리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한미 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이걸 보고 그 뒤에 이제 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일 이제 그 뭐 이것은 뭐 경우의 수긴 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말로 해서 안 들으면 계속 지금 무력 시위를 하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이제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쐈으니까요. 계속 이제 그 요번에는 좀 중거리, 장거리 이런 그 미사일을 좀 쏴서 미국을 그 좀 압박하게 이렇게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럴 가능성까지 점쳐지지만 그래도 미국과 북한 모두 이 협상의 판을 완전히 깬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판을 깨면 뭐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책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그런 이제 네. 딜레마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스스로 자초할 가능성은 적죠. 지금까지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 정도야 뭐 한국에만 위협이지 이제 미국에는 직접적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런 이제 말을 했었고요. 또 반면에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한 외에는 마땅한 외교적 성과가 적다는 지적이 이제 워싱턴에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판을 깨서 재선을 위한 계획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무래도 꺼려할 것이란 그런 이제 분석이 많죠.
예.
그러니까 판을 깨지는 않으려 하지만 지금의 교착 상태로 계속 간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정권에 훨씬 더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이제 지배적이기 때문에 과연 양측이 얼마나 이제 접점을 찾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 포커스 먼저 미한 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동행을 하게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제 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회의에 이제 가고 그 참에 이제 한국에 이제 들르는 이런 그 성격인데요. G20이 상당히 중요한 국제적인 회의입니다. 따라서 외교안보정책을 그 최측근에서 지금 보좌하는 그 볼튼 보좌관으로서는 당연히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예.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 요즘 워싱턴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 그 주요 신분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이 볼튼 보좌관의 역할을 좀 비판하는 그런 목소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네.
김영곤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둘러싼 긴장이 요즘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베네수엘라 사태도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예.
또 대북 정책 등에 대해서 모두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볼튼 보좌관이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유화적인 것보다는 이 세 나라 문제에 대해서 좀 강경책을 구사해야 된다.
예.
이런 자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문이 자칫 이제 무력 사태라든가 충돌 예. 이런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이제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예.
있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의 조언을 계속 들으면 미국의 외교적 입지는 줄어들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돌 위험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이런 지적은 대부분 저 민주당 정부 출신 전직 관리들 혹은 민주당을 이제 대선이나 선거 때 지지했던 언론들 또는 온건파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북한 정권의 속성을 꿰뚫는 얼마 안 되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 또 볼튼 보좌관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다른 나라에 대한 정책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북한이 전통적인 외교로 상대하기 힘든 나라였고 지금까지 그래서 20몇 년 동안의 그 비핵화 외교가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나라와의 전통적인 외교 셈법으로 북한을 상대해서는 안 되는데 전통적인 그런 외교를 해왔던 전직 관리들이 그런 북한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들도 일부 보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최근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는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지난 14일 그 러시아 그 소치를 방문해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북한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말에 따르면은 그 미국과 러시아는 그 공통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에 대해 그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자리에서 아마 그 푸틴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 외무장관은 비핵화는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해줘야 된다. 또 다자간 접근이 중요하다. 이런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올 연말까지 한 번 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워낙 그 예상치 않게 상황이 자꾸 바뀌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뭐 청와대 표현을 빌리자면 짙은 안개가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올 연말까지 예상하는 게 참 힘듭니다. 결국은 북한 정권 하기 나름이라는 지적이 이제 워싱턴에서는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도발하지 않고 실무 협상에 나서면 미국의 빅딜 또 북한의 스몰딜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서 다시 3차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과거처럼 북한이 강압 외교를 고수하면서 위험한 도발을 지속한다면 오히려 다시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게 지금까지 그냥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전망하는 겁니다.
예. 네, 이번에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선박을 압류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북한 선박을 압류하고 몰수하는 것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처음입니다. 그 미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뭐 제재 조치를 취한 적은 여러 번 있는데요.
예.
북한 선박을 그 압류하고 이제 몰수 조치에 나선 건 이제 처음인데요. 경위를 좀 설명드리면 이제 북한 선박의 이름이 그 와이즈 어네스트호입니다.
예.
상당히 큰 배라고 그러는데요. 17,000톤급이고요. 북한에서는 그 두 번째로 큰 그 화물선이라고 그럽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찾아봤더니요. 지난 4월에 이 배가 그 북한 남포에서 그 북한산 그 석탄 2만 6천 톤, 돈으로 하면 약 300만 달러에 해당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석탄을 싣고 그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예.
인도네시아 당국에 그 억류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유엔 안보리는 그 북한이 그 석탄 그 판매하는 걸 이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이제 압류가 된 것 같고요. 이어서 그 인도네시아 당국이 이 배를 그 미국에 넘겼고요. 미국이 검찰이 이 배를 이제 압류 그 몰수 조치에 나선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어떤 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뭐
네.
과연 법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혹시 뭐 이런 압류에서 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배 이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와이즈 어니스트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풀어보면 지혜롭고 정직한 이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방 검찰은 그 몰수의 근거로 그 와이즈 어니스트 호와 관련한 회사, 개인 등이 그 미국의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예.
그 이 배의 선주인 평양 소재 조선송이 무역회사의 대표 권철남이 그 석탄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미국 금융기관에 연계된 계좌를 이용해서 75만 달러를 송금한 그 혐의도 그 아울러 검찰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금융기관의 소재지가 미국 뉴욕인데요. 권철남과 관련 인물들이 이 거래가 미국과 국제 제재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이렇게 했다. 이런 이제 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대북 제재는 안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안 한다는 얘기냐 그거 가지고 이제 논란도 있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 압류 조치는 그때 말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아마 북한이 보면은 뭐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미국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그 지난 4월 이제 발생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언급 추가 제재는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4월 20일께 지금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것의 그 자세한 경위를 보면요. 북한의 요번에 그 배를 압류한 각가지 그 법률 근거는 벌써 몇 년 전에 다 나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그 재무부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사법당국 FBI, 검찰 이런 쪽에서 관련 근거에 따라서 이제 한 것이고 상당히 영장 발부된 것도 이제 작년인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경위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말하고는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자세하게 그 법률적 과정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배를 한마디로 뭐 압류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미국의 그 FBI, 검찰 이런 쪽에서 자체적으로 그동안 쭉 법적 절차를 밟아오다가 이번 뉴스가 이번에 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압류가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걸 조금 보충하고 설명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추가 제재가 아니라 기존의 제재를 촘촘히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더 강화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압류를 매우 흥미롭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정부가 치외 법적권 이게 법권적 조치를 더욱 활용하겠다는 신호로 이제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재 위반자들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전적으로 활용해서 압박하겠다. 이제 이런 의도로 풀이하는 거죠.
예.
그 대표적인 이제 전문가가 에런 아놀드 하버드 대학의 이제 벨퍼센터 연구원인데요. 저희 VOA와 인터뷰에서 이런 그 방법이 자주 활용이 되면 현장의 특수 요원 또 수사하는 경찰관들 또 재판장의 검사들이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고 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
비슷한 조치를 취하기가 더욱 쉬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민사 몰수 수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그런 전망입니다.
예. 이 북한도 이번 선박 압류 조치의 입장을 밝혔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 14일 그 대변인 담화를 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상당히 미국 정부에 대해서 그 불법 무도한 강탈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6.12 그 조미 공동선언 정신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즉각적으로 송환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저 이 어네스트 호 와이즈 어네스트 호 사건이 미북 관계에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요?
뭐 갈등 요소가 분명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뭐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이제 빈약한 게 문제죠.
네.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고 미국도 그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협상에 좀 더 유리한 지렛대를 하나도 얻게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 닉 에버스타트 미 기업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그 미국의 압박이 지속되면 북한 정권의 돈줄과 경제 사정이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기한 없이 협상을 거부하기는 또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아울러 내놓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선박 압류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움직임 살펴보죠. 앞서 한국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 그 식량 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 남북 관계를 좀 풀어보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고, 또 여기서 그 유엔 기구가 북한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보고가 나와서 그 통일부가 대북 인도 그 식량 지원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다시 한번 그 17일 날 또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그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한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그래서 유엔에 따라서 그 대북 지금 자원에서 유엔의 그 한 800만 불 공여, 그러니까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유엔에 북한의 그 아동 임산부를 위해서 800만 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이 아닌 주민들의 식량 등 민생에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내용 간단히 네. 정리를 해주실까요?
뭐 새삼스러운 지적은 아닙니다. 예. 북한 정권이 국가 재원을 주민보다 군사비로 지출하고 또 식량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건 이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한 그 고난의 행군 때도 김씨 정권은 주민보다는 무기 개발, 핵 프로그램 등 군사적 목적의 지출을 항상 우선시했다고 지적을 했었죠. 특히 최고 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별 기금을 포함한 대규모의 국가 자원이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한 식량으로 사용되기보다 사치품과 개인 숭배를 위해 쓰였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사이 최악이라면서 그 북한 정부는 유엔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또 유엔 식량기구들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값비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당장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호주, 미국 등 여러 나라가 그 군사비보다 주민들의 먹고 사는 곳에 재원을 더 투입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예.
그 탄도미사일 단거리 한 발이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이 국제 시가로 한 1,200만 달러 달하는데. 물론 북한은 자체 생산으로 노동비 절감이 되기 때문에 뭐 이보단 작겠지만 그래도 이 돈으로 주민들의 식량과 보건 복지에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북 제재 문제가 있고요. 또 이 제재 때문에 사실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의 이 대북 식량 지원이 과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시행을 하는 건지 최 기자는 어떻게 이걸 보고 계십니까?
제재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안보리 또 미국의 그 대북 제재 문제에서 또 그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그 식량 지원은 그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북한에 이제 식량 쌀이나 뭐 이런 거를 주게 되면요. 이것이 이제 그 군량미로 과거 그 전용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북한 이걸 나눠주면서 그 투명성 제대로 주민에게 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의구심 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가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 한국의 그 뉴스 전문 방송이죠. 그 YTN이라는 방송이 있는데 여기서 그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한국민의 그 50.4%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찬성한다는 것은 46%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아직 그 계속 저렇게 핵 미사일 이런 도발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줘선 안 된다 이런 반대가 조금 많은 겁니다.
네. 자, 북한은 또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지난 2월에 이미 뭐 알려졌다시피 유엔의 식량난이 심각하니까 도와달라 이런 네. 이제 요청을 했었고요.
예, 예.
또 유엔 실사단한테 좀 와서 좀 빨리 해달라. 그래서 유엔 실사단이 직접 갔죠. 그래서 예. 4월까지 조사를 해서 예, 저희가 잘 알다시피 지금 10년 사이 최악의 식량난이고 북한 인구의 4분의 1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북한의 장마당의 쌀값이나 다른 곡식값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퀸터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말 식량 문제가 심각한 건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 규모라든가 거기에 따른 또 분배 투명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화제를 바꾸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죠. 중국에서 탈북민 7명이 체포됐다는 소식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내용인데 저 그 뒤로 지금 들리는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무슨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라든가 여러 인권단체들이 탈북민들을 절대 북송하면 안 된다. 북송되면은 생명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송환하지 말고 제3국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저희 VOA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중국 정부에 송환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소환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이 중국 정부의 입장인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이라든가 어떻게 여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좀 깊어지고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높이면 예. 중국 정부가 조용히 풀어준 경우도 있었고
네.
또 반면에 또 그냥 북한으로 무자비하게 북송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엔 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 이미 한국에 와 있는 그 탈북자 가족이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
그렇습니다.
당국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네. 건가요?
그 억류된 그 탈북민이 이제 7명인데요.
예.
그 가운데 9살 소녀가 있습니다.
예.
그 부모가 다 한국에 있죠.
예.
또 18살 그 청소년 남자도 있는데요.
예.
아버지가 한국에 있고
예.
엄마는 과거에 도강을 하다가 총살을 당해서 숨진 그런 안타까운 예. 사정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목소리를 자꾸 높이면은 중국 정부가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국 외교부에서는 조용히 자제해달라 이렇게
예.
하고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상당히 그 애타는 상황이죠.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중국 정부의 선처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미 북송이 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절박한 소식도 들리는가 하면 뭐 이런저런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 아직도 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들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중국 선양의 안산이라는 곳에 그 구금 시설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이 조금 이 문제를 좀 아직 강하게 북송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중국은 겉으로는 전혀 이 그 탈북민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물론 이들은 경제를
네, 그렇죠.
위해서 나온 불법 이주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고 조용히 그냥 북송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침묵이 마치 뭐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풀이하거나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참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네요.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하순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을 압류했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움직임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김영권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문화 속으로 두성민입니다. 나무의 초록이 무성해지고 있고요. 화사한 꽃들도 저마다 자태를 자랑하는 계절 봄입니다. 그중에서도 5월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바깥 활동하기에 제격이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5월이면 이 도시를 걸으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구경해 볼 수 있는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또 아름드리 꽃다발에 마음을 모으게 되는 이 중요한 기념일도 5월에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문화 속으로에서 함께할 이야기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세계 각국의 대사관이 문을 활짝 여는 패스포트 DC.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Mother's Day.
워싱턴 DC가 분주해졌습니다. 시내 중심에서 서북쪽 듀퐁 서클 지역을 지나면 미국과 국교를 맺고 있는 세계 175개 나라가 국기를 내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해마다 5월의 시작과 함께 그 거리를 중심으로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Well, I just moved to D.C. and I've heard that this is a great way to.
얼마 전 워싱턴 D.C.로 이사를 왔는데 이 행사에서 새로운 문화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나라 밖을 여행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여권, 패스포트죠.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 나라 사람들도 만나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즐겨볼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워싱턴 D.C.인데요. 이 워싱턴 D.C.에서 패스포트 DC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패스포트 DC라는 행사입니다. 이곳 워싱턴 DC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 많은 대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제적 특별함을 DC 지역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대사관에 들어가면 먼저 그 나라의 대사를 만날 수 있고요. 고유의 음악, 예술 작품, 음식, 세계 각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만날 좋은 기회죠.
지난해에는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했다는 각국의 대사관을 둘러볼 수 있는 패스포트 DC 행사.
IT 문화에는 여러 신과 여신들이 있어요. 신 옆에 여신이 있는데 방문객들이 제가 그리고 있는 여신 그림 위에 종이 조각을 붙이게 됩니다.
So we went to Saudi Arabia, we went to Japan, Afghanistan. It was just a great experience.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 가봤어요.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미국 수도에서 몇 걸음만 걸으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지네요.
올해는 52개 나라 대사관이 이 행사에 참여를 했네요. 지난 4일에는 여러 나라 대사관이 다양한 전시, 공연, 먹거리를 마련하고 관광객을 맞았고요. 11일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28개 유럽연합 회원국이 또 대사관을 열어서 사람들을 반겼습니다. 또 그 다음 주말에는 아프리카와 라틴 국가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I think mostly all that we're all human.
사람들은 예술, 음악, 음식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행사의 가장 좋은 점은 다른 문화를 이해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 국제화되는 세상인데 아직도 자기한테 편한 문화에만 안주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점점 더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필요하죠. 저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면서 그 문화의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네요.
지난 5월 12일 일요일,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은 미국의 어머니 날입니다.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게 존경과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1914년부터 국가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한 날인데요. 여성의 위상과 인권에 초점을 맞춘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과는 달리 자애로움과 자녀를 낳고 키워주신 어머니께 또 여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날이 바로 어머니의 날입니다.
Mother's Day is a celebration of mothers worldwide.
어머니의 날은 세계 모든 어머니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날이죠. 어머니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위대한 분이죠. 이렇게 1년에 단 하루를 기념하기엔 너무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감사를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Mother's Day, well, it's very important, of course. I guess it's probably one of the most important holidays because everybody has one mother.
어머니의 날요? 중요한 날이죠. 아마 우리가 기념하는 날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일 겁니다. 어머니는 세상에 단 한 분뿐이잖아요. 당연히 모두가 그날을 기념해야죠. 좋은 레스토랑으로도 모시고 가고 좋아하는 선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꽃도 필요하고요. 1년에 단 하루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깊은 사랑을 되돌아보고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어머니 날은 1900년대 초 미국 동북부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난 안나 자비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1남매 중 아홉 번째였던 안나 자비스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에 늘 감사했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3년 뒤 그 지극하고 순수한 사랑과 기도에 감사하면서 어머니의 연분홍빛 침상을 생각하며 이웃들에게 하얀 카네이션을 나눈 것이 어머니 날의 상징 카네이션의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들을 돌보며 보듬어 사랑하고 키워주시는 어머니처럼 카네이션도 시들 때까지 꽃잎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라는 말을 하얀 카네이션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후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위한 날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기념일로 만들어달라고 운동을 했고요. 1914년 미국의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부터 이 어머니의 날이 미국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요즘 미국 사람들은 어머니 날을 어떻게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을까요?
For my mother, I like to get her things that she likes. She likes movies and she likes popcorn.
So 제 어머니는 팝콘을 좋아하고 또 영화 보는 걸 즐기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더스 데이엔 보고 싶어하는 영화를 같이 보고 식사도 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편안히 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날은 제가 아내에게 발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갖고 싶어하는 선물도 준비하고 최대한 아내가 웃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편이죠.
Actually, they bought some nice flowers for my for their mother. Which I reminded them to do because they usually forget.
아이들이 제 아내에게도 선물을 준비합니다. 물론 잊기 전에 제가 알려주죠. 머더스데이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고 말이죠. 카드도 직접 만들고 꽃도 드리고 작은 선물이지만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어릴 때부터 갖도록 하는 아름다운 날이라고 생각해요.
아, 어머니의 날만 있고 아버지 날은 없습니까? 하는 질문이 들리는 것 같네요. 있습니다. 아버지의 날, Father's Day는 1972년부터 매년 6월 세 번째 일요일로 기념하고 있고요. 9월 첫 월요일로 정해진 노동절 다음 일요일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날로 또 매년 4월 10일은 Siblings Day, 형제, 자매의 날이 있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뷰의 마감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아베 총리가 도쿄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서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오는 25일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7년 11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바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3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난다고 한국 정부가 19일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부시 대통령이 23일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같은 시기 각각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낭독하고 또 자신이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선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이 19일 말했습니다. 아델 알주바이르 장관은 이날 리야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원하지도 않고 벌이려고 하지도 않으며 전쟁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주바이르 장관은 그러나 이란이 전쟁과 적대를 선택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굳건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주바이르 장관은 또 국제사회에 이란이 전쟁을 일으키고 파괴와 혼돈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다 함께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알주바이르 장관은 지난 12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유조선 공격 사건과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와 제3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조선 공격 사건에 이어서 14일에는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 송유 시설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조선과 송유 시설 공격 모두 이란이 배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이 곧 도입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8일 저녁 이스탄불에서 TV로 생중계된 대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S-400 거래가 계약에 따라 마무리됐다면서 7월에 인수가 시작될 것이며 어쩌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S-400에 이어서 러시아가 개발 중인 S-500의 공동 생산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터키가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을 도입하면 미국의 첨단 F-35 전투기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터키의 S-400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F-35 전투기도 인도받을 것이라면서 S-400과 F-35 동시 운용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를 했지만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는 F-35 국제 공동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부품의 일부를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F-35 100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달 터키에 대한 F-35 전투기 인도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인도 총선이 19일 7차 투표를 끝으로 6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7차 투표는 8개 주에서 59석을 놓고 경합을 벌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라나시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인도 선관위는 지난 6차 투표까지 투표율이 66%로 2014년 총선 당시의 58%보다 약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언론들의 사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543석을 놓고 벌이는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정당은 없습니다. 최종 집계는 5월 2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호주 연방 총선에서 집권 자유국민연합이 재집권에 성공할 전망입니다. 보수 성향의 자유국민연합은 18일 실시된 총선에서 당초 출구 조사 결과와는 달리 야당인 노동당을 누르고 승리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19일 오후 개표가 76% 정도 진행된 가운데 하원 전체 151석 가운데 자유국민연합이 73석을 획득했고 야당인 노동당은 56석에 그쳤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